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3형의 잠수함 탄도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형의 탄도탄 시험 발사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북극성 3형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11분께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km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미북 실무협상을 위해 오늘 중국 베이징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났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김명길 순회대사와 최근까지 미국 담당 국장을 지낸 권정근, 실무자급인 정당혁, 김광학, 북한 미국연구소 연구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중국 국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스톡홀름으로 출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출국장 입구에서 취재진에게 조미 실무협상을 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공항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목격되진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EU의 에어버스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응해 75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어제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 나라들이 함께 만든 비행기 제작업체입니다. WTO 결정에 따라 미국은 에어버스 제품에 관세 10%, 그리고 스코틀랜드, 위스키나 치즈 등 다양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10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미국은 이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지난 2004년 WTO에 제소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1일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홍콩 학생이 경관 공격과 폭동 혐의로 기소됐다고 홍콩 경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소된 창치킨 씨가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창 씨의 다른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홍콩 경찰을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폭동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18세로 고등학생인 창 씨는 지난 1일 시위 도중 한 경관이 쏜 권총 실탄에 어깨 쪽을 맞았습니다. 그는 그 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 당국은 실탄 발사에 대해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민주당과 이를 보도하는 주류 언론들을 맹렬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대통령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저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며 그가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슈프 위원장에게 반역죄를 적용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에도 화살을 돌려 가짜뉴스들이 민주당과 함께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민주당과 언론을 비난하는 것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1년 전 살해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인근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사우디 출신 언론인인 카쇼기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사우디 영사관 안에 들어갔다가 피살됐습니다. 살해된 카쇼기 씨는 평소 사우디 왕가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카쇼기 씨 약혼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카쇼기 씨는 생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함경도와 평안도 오후에는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2일 또다시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인들의 안정에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험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런 하찮은 독재자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를 미북 실무협상 재개 일정을 발표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지나지 않아 이뤄졌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11번째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완전한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violation of UN resolutions. I believe the 21st violation this year. All of th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violation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랫동안 기다린 실무협상을 연기해야 할지 혹은 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을 조용히 묵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딜레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관련 위반을 과도하게 무시해왔기 때문에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자신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라며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2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attend. Make clear that we do not accept this.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것이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취소했던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미국법에 따른 제재 이행도 온전히 할 것이란 점 역시 북한 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북한에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s what makes Kim Jong-un's position so good. People are afraid to criticize because they want talks. And the problem is that Kim Jong-un thinks that we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더 원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전에 외교 정책에서 승리를 원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대화를 원하는 쪽이 북한보다 미국이란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마찰이 생기고 미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동맹들과 이견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교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합의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문제가 맞물리면서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real problem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like very much that these that this North Korea process continues at least through the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과정을 최소한 재선 때까지 끌고 가려 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협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진전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소한 북한의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협상에는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의 의도에는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무기 시험의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던 조셉 디토마스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번 발사가 확실한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just a piece of their long-term program to develop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One small piece of
이번 시험 발사의 주요 요인은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며 북한 입장에선 논리적인 수순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디토마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합의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무기 개발과 정치적인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무기 개발 등 여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It's a way of affirming the North Korean message really throughout the year of the U.S. must change.
이번 발사에는 어떤 진전이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입장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올해 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번 발사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주제를 비핵화해서 군축으로 옮기려고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 think that they are really trying to do is that they are listening to the press, the pundits, and the politicians who want the U.S. to move from denuclearization to arms control negotiations.
특히 미국이 협상의 목적을 비핵화해서 군축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던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거리를 제대로 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사일 방어망에 사각지대가 뚫릴 수 있는 한국과 주한미군에게 큰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미사일 궤도의 정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개발된 북극성 계열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2,000km를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BOA에 이번 미사일이 2017년 5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한 북극성 2형에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appears to me to be looked like the, you know, the Bukguksong 2 with probably a second stage that increased the range.
그러면서 한국 합참의 발표대로 2단계 미사일이 맞다면 기존의 북극성에 2단계 추진체를 더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했을 것이란 겁니다. 라이트 박사는 1단계 추진체만 봤을 때에는 북극성이 보여준 1200km 비행이 가능하고 2단계 추진체와 추가 연료 주입을 통해 최대 1900km까지 비행 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The first stage is probably very similar to the 1200 km range, the Bukguksong 2. And then they would add a second stage which carries additional fuel.
라이트 박사는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일부러 고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7년 8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의 궤도를 높이 끌어올려 동해에 떨어지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하면서 엔진 등 미사일의 모든 부분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셈이라고 라이트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You know, it went 900 some kilometers up in the air and only 450 kilometers out to the east.
이번 미사일의 최대 비행 고도는 약 910km. 거리는 45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는데 이는 미사일 실험은 감행하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통과했다면 미국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동시에 북한이 비행 고도를 더 높여 사거리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시험해보기 위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까지 날아가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But on the other hand, they flew it into the Japanese exclusive economic zone, which they could have chosen not to do. They could have had it fly out not quite as far.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기술 발전은 미국 본토에 당장 위협이 되진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영내에 주둔하는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ough still a threat to US military bases in the region.
북한은 해외 주둔 미 육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를 한국 내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아왔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이번 미사일이 한국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약속한 3불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이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our missile systems, missile defense systems in Korea are pointed north.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이 주로 북쪽을 향하고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에서 날아올 경우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커진 건 맞지만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And the platform itself is considered to be hard to find, right? It's hard to attack it or destroy it before it launches.
잠수함 미사일의 장점은 잠수함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역으로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북한의 경우 잠수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잠수함의 소음이 심해 쉽게 발각이 되면 잠수함에 실린 미사일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액체 연료보다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 연료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건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 little more suitable, it's a little, you know, wider, it's a little more suitable for a transition into a maybe a stage of a longer range missile.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국제기구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발사했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진지한 협상의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내 안보를 해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 역시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국제법을 준수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발사가 올해 들어 11번째라고 강조하면서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헤더 휠러 부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선의를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구역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통지도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IMO의 규탄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IMO는 2017년 1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무역선박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역 항로에 위험이 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그동안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해왔습니다. 북한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극성 1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듬해 2월, 4월, 5월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그때마다 언론 성명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2016년 당시 북한의 SLBM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게리로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영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굳건한 조치들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지만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잠수함 하나 새로 건조했다고 전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을 벗어날 경우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국가 방위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믿음직하게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 잠수함이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규모나 재원, 해당 장소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김 위원장이 함경남도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심포조선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잠수함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SLBM 시험 발사에 동원한 잠수함은 2,000톤급으로 SLBM 한 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선 SLBM 여러 발 장착이 가능한 더 큰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000톤급 잠수함은 SLBM 3, 4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국장입니다.
2016년에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은 2,000톤급인데 거기에 딱 한 발만 실게 돼 있어, 한 발만. 정상적인 거는 한 12발 이상 쏴요. 다 그렇게 하려면 잠수함을 키워야 되잖아요, 크기를. 그 잠수함을 3,000톤급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시찰 한번 했잖아요, 잠수함. 그게 이제 보여준 거야. 우리 잠수함도 거의 다 됐다. 북극성 3호를 이제 거기서 발사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문 국장은 향후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에 북극성 3호를 장착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도 VOA에 실제 잠수함에 탑재해 시험 발사해야 SLBM의 제대로 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가진 유일한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으론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SLBM을 발사할 수 있으려면 진동 안정성이나 작전 능력 등이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2일 시험 발사는 차기 잠수함을 목표에 둔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이 선임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나가서 실제로 얼마만큼 깊이 잠수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이제 그 어느 정도 깊이에서 발사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미사일 성능하고 잠수함 성능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얕은 바다까지 올라와서 발사해야 되면 탐지 확률이 높아지고, 또 깊은 바다에서 발사하면 그만큼 기술적으로 힘들고, 또 동해바다 얕은 바다에서는 파도 엄청 치는 데거든요. 파도가 치면은 그게 올라오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사하기가 힘들고, 이번에 발사한 사진 보면 파도가 없잖아요. 거의 그냥 맑은 날 파도 안 치는 날 올라가지고, 그거는 잠수함에서의 성능 종합시험보다는 미사일 시험 쪽에 가깝죠.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잠수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 선임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을 벗어날 경우 충분히 괌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탐지 능력이 제 아무리 촘촘하다고 해도 100%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입니다.
얘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워낙 통신망이나 이런 거 깔아놓은 게 많아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리 이제 뭐 하이테크가 발달을 했다 그래도 24시간 다 이렇게 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만약 북한이 그런 거로 공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큰 거죠. 뭐 핵이나 그런 거를 실어가지고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서 간다면 충분히 괌 기지까지도 다 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의 잠수함 엔진은 핵추진이 아닌 디젤 기반이라며 소음이 심하고 핵추진 엔진에 비해 잠수 시간도 짧은 만큼 비교적 탐지가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중 전력은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 10여 척과 325톤급 상어급 40여 척, 1800톤급 로미오급 20여 척 등입니다. 백서는 아울러 북한이 최근엔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닛맨 3 발사 경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함께 본토와 동맹에 대한 억지력 과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2일 새벽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닛맨 3의 실험 목적을 미국의 핵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검증하고 미 본토와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 탐지하고 방위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이번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모든 발사 실험은 전체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신뢰성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완벽한 신뢰성의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발사 실험 결과와 실전 배치한 미사일들의 엔진 지상 분출, 벤치, 체계 실험 등 다른 정보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공군은 이번 미사일이 이날 오전 4시 13분쯤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채 발사됐으며 6,760km를 날아간 뒤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환초 근처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묻자 발사 실험은 미 전략사령부와 미 공군의 귀중한 자료이며 신뢰성 있는 발사 실험이란 성공적인 발사부터 지정된 항로 내에서 비행을 완료하고 장비들이 적절히 기능하며 탐지 정보가 수집되고 대기권 재진입체가 표적을 맞출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체가 표적물에 도달했지만 구체적인 실험과 분석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이나 역내 갈등과 관련이 없다며 전체적인 발사 일정은 3에서 5년 앞서 수립하고 개별 발사의 계획도 발사 6개월에서 1년 전에 세운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실전 배치된 미린맨3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23배 위력을 보유한 W78 열핵탄도 3기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고 각각 다른 지점에 동시에 투하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또 3단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해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며 연료 주입에서 발사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액체 로켓과 달리 수분이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한반도 관련 안건이 대거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 합의 기한이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상하원은 당초 2019 회계연도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조정 합의 완료를 목표했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 임시 예산 승인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연말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상하원은 임시 예산 만료일인 다음 달 21일까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하나의 국방수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새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수정안도 대거 포함돼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중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원비어 법안은 상하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관한 상하원 조율만 거치면 됩니다. 원비어 법안의 하원 측 발의자인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으로 임명된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바 의원은 최근 VOA에 하원 측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 조항이 상하원 조율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불법 금융을 촉진하고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해외 은행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he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ct language from the House looks like it is.
그러면서 약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상하원 이견이 있을 테지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권한이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이라는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ll be some minor details, but I am optimistic that tougher sanctions.
바 의원은 백악관이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원비어 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ings going on with trade negotiations with China, but China is part of the problem in terms of North Korea.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재를 속이고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금융기관이 중국에 있다면 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이런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 의원 외에도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가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게 돼 주목됩니다. 주한 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루벤 가에고 민주당 하원 의원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추구결의 수정안을 제출한 로 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상하원 조정합의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하원 각각의 국방 수권 법안에 동일하게 담겼기 때문에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칸나 의원의 한반도 외교 관련 결의 수정안은 하원의 국방 수권 법안에만 포함돼 최종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에서 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과 잠수함 탑재 저강도 핵무기 개발 예산, 우주군 예산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강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신형 핵탄두 개발 예산 1천만 달러를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으로 이전 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하원에서 공동 추진됐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 법안에만 포함됐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 조사에서 나온 피폭 수치는 극도로 높다고 미국의 핵물리학 전문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에게서 나온 방사능 피폭 수치는 일반인보다 수백 배 높은 것으로 길쭉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의 핵물리학자인 윌리엄 파레타 교수는 2일 VOA에 북한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검사 수치가 극도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레타 교수는 특히 40대 후반 여성에게서 나온 1.3시버트, 즉 1300밀리시버트는 심각한 방사능 질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은 정병국 국회의원 측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에 대해 방사능 피폭 검사를 한 결과 5명에게서 매우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5명의 방사능 피폭 흔적이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밀리시버트를 초과했고 48살의 여성은 1386밀리시버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풍계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길주읍에 거주했고 3차 핵실험을 겪은 뒤 탈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 있는 정상인의 연간 피폭량은 2에서 3밀리시버트입니다. CT 촬영으로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 수치는 평균 15밀리시버트, 가슴 엑스레이 검사는 0.02밀리시버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탈북민 5명에게서 나온 250에서 1300대의 밀리시버트는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고는 사실상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특히 1000밀리시버트 이상은 나중에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미 의학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직원들의 연간 피폭량이 20밀리시버트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후 후유증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작성했던 파레타 교수는 과거 6차 핵실험 뒤 풍계리 핵실험장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는 영문 보도를 지적하며 핵실험들이 방사능 피폭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레타 교수는 하지만 물리적인 증거 없이 더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라타 교수가 지적한 보도는 한국 내 연구단체인 샌디 연구소가 지난 2016년 길쭉은 출신 탈북민 21명을 면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나무를 심으면 80%가 죽고 우물이 말랐으며 기형아 출생도 생겼다면서 길쭉은 일대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017년에도 길쭉은 출신 탈북민 30명의 방사능 피폭 조사를 실시해 4명에게서 의심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핵실험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 피폭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방사능은 노출 정도에 따라 탈모와 불임, 혈액과 위, 뇌, 척수 등 인체 조직과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암 유발은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 검사 대상 10명 중 상당수가 두통과 시력 저하, 후각과 미각의 둔화, 심장 통증, 백혈구 감소, 관절 고통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는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차 방북한 외국 취재진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측정 자료에 하면 방사선 물질의 류출은 전혀 없으며 주위 생태환경도 아주 깨끗합니다.
한국 공동 취재진은 당시 핵실험장 갱도 앞 개울물이 깨끗하다며 마셔보라는 북한 관영 매체 기자의 제안에 먼저 마셔보라 했더니 안 마셔서 취재진도 마시지 않았다며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원자력협회는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주민들의 이주를 구분한 방사능 피폭 기준은 350mSv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10월 5일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관계가 깨진 것은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이날 오전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비밀 핵시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적하며 이것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밀 핵시설을 거론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We did the one level and we gave up all of that leverage. It's been taking a long time to build.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 5건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제재 해제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연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김영철 통전부장을 해임하고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그리고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수석대표 등을 대미협상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6월 20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관영국이 울리는 가운데 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북 관계가 비핵화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미북 정상 간에는 친서를 통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8월에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북 정상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실무협상, 비핵화,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6월 30일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회담을 했다며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next two or three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북한도 판문점 회동을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활용하려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7월 1일 공개한 기록 영화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정의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제기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실무협상 대신 5월에서 9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수십 발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0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어느 시점엔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9월 들어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또는 정상회담을 결심한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9일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쪽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난을 꼽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해 탄광과 공장이 돌지 않으며 외환난이 가중되는 등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미북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9월 24일 국회에서 2,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미국과 북한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But that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면서 미국은 어느 누구와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10월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예 담화에서 조 민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아프리카 돼지병 발병을 보고한 이래 현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세계 동물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주변국 확진 실태를 고려할 때 북한 상황도 우려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북한이 5월 30일 OIE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을 통지했고 그 이후 전달된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IE 대변인실은 VOA에 5월 30일 이후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대해 추가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내 다른 나라들에서 파악되는 확진 실태를 감안할 때 북한 상황 역시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의유가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 접경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25일 돼지 열병이 확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9월 17일 북한과 인접한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됐고 경기 북부와 강화 지역 11곳으로 확산되며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9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북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며 북한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국제기구에 돼지 열병 발병을 신고한 뒤 방역이 잘 안 된 것 같다며 북한 전역에 돼지 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OIE는 돼지 열병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문가 상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조기 발견, 확산 통제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로 지난 7월 30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경 통제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 밖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캠페인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여행자와 농민들에게 생물 안전 수칙들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수칙으로는 특히 여행 시 수화물에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 사료로 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올해 이들 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대북제재 면제로 북한 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 장비 등이 전달됩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WHO와 MSF의 물품 반입 승인 요청을 허가했다고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안보리는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WHO와 MSF가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실 장비 등과 결핵 치료 등을 위한 물품 반입을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반입을 요청한 물품은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소 장비와 응급 의료 장비, 혈액 가방 제조 공장 설치, 그리고 내성 백신 진단을 위한 장비 등 43개 품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탈이온화 기계, 심전도 측정 기기 등으로 WHO는 이 가운데 심전도 측정 기기의 금액인 $16,500만 공개했습니다. MSF는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진단과 치료, 그리고 함경북도 경성군의 응급, 일반 의료 지원을 위해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닛산 차량,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 유체 젤라틴, 고압 멸균기 등 $398,400 상당의 291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만 달러가 넘는 제품은 10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고주파 발전기와 7만 6천 달러의 닛산 자동차, 14,400달러의 혈액 분석기 등입니다. WHO와 MSF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WHO와 MSF가 이번에 받은 면제 승인은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WHO는 지난 2월 비상 대비 정책과 관련해 오염 제거와 방사선 검출 장비 세트 등에 대해 북한 내 반입 허가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MSF는 지난 3월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퇴치 프로그램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내년 6월이면 북한 내 결핵 치료약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신규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벌이는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신규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20일 VOA에 지원 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인 검증을 포함한 더 강력한 이행 약정에 기초해 총 4,170만 달러의 신규 결핵, 말라리아 지원금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 검증 시스템 확보 등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요구한 사항들이 진전됐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지원금을 승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펀드는 언제든 북한에서 결핵과 말라리아 지원 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이에 동의하고 최종 서명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8년 6월 북한 특유의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원 배분과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보장, 위험 관리 수준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말 북한 당국과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글로벌 펀드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불투명한 운영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사업 재개 여부도 북한의 최종 서명 단계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6월 북한 사업을 중단한 이래 많은 국제구호단체들은 북한 내 결핵 비상사태를 우려해왔습니다. 당초 이 기구의 자금으로 구매한 결핵약이 내년 6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나 결핵퇴치국제협력사업단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도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뒤 VOA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용 1차 약재가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he drugs that are running out are the indeed a large amount because are for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for the normal TB.
결핵에 걸렸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항결핵제인 1차 약재가 많이 필요하며 내년 6월이나 늦어도 7월에는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천 명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10월 3일 독일 정부가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언합니다.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의 각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일을 재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9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규정 조약이 조인된 데 이어 마침내 10월 3일 하나의 독일이 탄생한 것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40여 년간 분단돼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뒤 독일은 4개의 점령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연합국이 독일을 분할한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해 전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독일인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도 채 안 된 1990년 10월 3일 급작스럽게 다가온 국가 통일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32년 10월 3일 이라크가 영국의 신탁 통치로부터 독립합니다. 1916년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와의 비밀협정을 체결, 전후 오스만 제국 통치지역의 분할에 합의하고 이라크는 영국이 통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20년 국제연맹 승인하에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라는 명칭으로 영국의 신탁 통치가 시작됩니다. 1921년 하세미테가의 파이사를 초대 국왕으로 이라크 왕국인 하세미테 왕조가 탄생합니다. 1930년 영미 이라크 협정을 통해 이라크를 독립국가로 인정합니다. 1931년에는 미국과 이라크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주 이라크 미국 공사관도 개설됩니다. 그리고 1932년 10월 3일 이라크는 영국의 신탁 통치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